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26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조금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보면 다윗이 광야로 들어선 이후에 크게 보면 오늘 사건이 다섯 번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윗이 그릴라 지역에 가서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건이었죠. 참 불행하게 사건이 종결이 되어서 아마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넘길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급히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도 요나단이 찾아와서 격려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지금과 똑같아요. 십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와있으니까 잡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죽을 뻔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셔서 다윗이 간신히 살아남는 그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굴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엔게디 광야에 있었던 굴 속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전국 각지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굴 속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가지고 나왔던 그게 세 번째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어제까지 보았던 다윗과 나발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이 다섯 번째 사건인데요. 이 26장 내용을 보면 뭐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끝까지 다 보진 않았지만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26장 내용이 순서대로 쭉 잘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사건의 배경,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내일 보게 될 6절부터는 다윗은 또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래서 마치 무슨 이렇게 문학작품처럼 발달, 전개,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쭉 본문이 전개가 돼요. 일단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만 배경, 상황,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익숙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0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잘 보시면 참 독특하고 재밌게 돼 있어요.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아까지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죠.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사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 우리가 다 익숙한 장면이어서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23장 뒷부분에 보면 아까 쭉 설명드렸던 광야 생활하면서 두 번째 만났던 사건이 지금 이 사람들의 10 지역의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이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들었습니다. 와서 잡아가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팔아넘긴 적이 있거든요. 그때랑 똑같습니다. 사람도 10 지역 사람들 똑같고요. 이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는 것도 똑같고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건이 발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똑같다는 거죠. 다윗이 이전에 만났던 어려움, 이전에 만났던 사건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건이 다시 한 번 더 전개가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러면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2절을 보세요. 사울이 일어났습니다.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3절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하길라산에 있으니까 사울도 하길라산에 진을 친 거예요. 사울의 어떤 행동도 가만히 보세요. 이것도 정말 신기하게 똑같습니다. 이 앞부분에 있었던 십지역에서 다윗을 찾으러 갔을 때 그때 말고 그 다음에 보면 24장에 굴 사건이 있었죠.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죽을 뻔했었는데 다윗이 살려준. 그 사건 때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울이 전국 각지에서 3,000명을 뽑아요. 지금도 보면 3,0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을 잡으러 가요. 지금도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있는 곳 근처에 진을 친 거예요. 굴 속에 있을 때에도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사실 굴 안에 있었죠. 사울이 그걸 모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잤던 그런 양상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울이 했던 행동도 놓고 보면 어떠한가? 중요한 특징은 이거 하나입니다. 예전과 똑같다. 그래서 이 2절까지 3절 앞부분까지를 놓고 보면 야 어쩜 이렇게 사건이 똑같이 전개가 될까. 참 다윗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똑같고 또 다윗을 잡으러 오겠다고 했던 사울도 똑같고 이런 어려움을 이제 다윗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3절 중간 부분입니다. 다윗 행동이 나와요.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일단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찾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문엔 상세하게 기록을 안 해놨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하나님이 알려주셨는지 누군가 알려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알게 된 거예요. 이것도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당할 때랑 비슷합니다. 십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넘겼을 때에도 다윗이 아주 늦었지만 사울이 자기를 쫓아왔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또 굴 속에 있을 때에도 사울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4절에 보면 다윗의 행동이 나오죠. 4절, 예,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이룬 줄을 알고. 이번에는 다윗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지를 살펴봐라 하고서는 보내는 거예요. 가서 정탐꾼이 보았더니만 사울이 실제로 왔죠. 사울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5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이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번에도 어떠한가? 다윗이 아예 이번에는 정탐꾼의 소식을 들었죠. 사울이 왔습니다. 아예 자기가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사울이 어디에 진을 쳤는지 어떻게 진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다 살펴봅니다. 마치 앞에 있었던 굴속 사건과 비슷해요. 사울이 들어와서 잠자리에 드는 것을 알았고 보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했던 모습을 보면 사실 앞부분과 비슷한 점도 있고 앞부분과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십지역에서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너무 급하게 쫓기느라 하나의 산을 두고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울이 이쪽이 오면 다윗은 저쪽까지 소리를 지르면 막 들릴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 거예요. 또 사울이 저쪽으로 쫓아오면 이쪽으로 간신히 막 도망치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지경은 아닙니다. 지금은 보면 똑같이 십지역인데 또 십지역 사람들이 팔아넘겼는데 지금 다윗 행동을 가만히 보시면 초기 대응이죠. 처음 하는 행동을 보시면 굉장히 여유가 있죠. 예전에는 그냥 도망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다윗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왔다는 것도 쳐다보죠. 어디 있는 것도 알죠. 이번엔 아예 다윗이 직접 가서 다윗이 어떻게 진을 꾸리고 있는지도 쳐다보는 그런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기록은 안 했지만 다윗이 지금 초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놓고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이전과 비슷하게 대응했지만 동시에 이전과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전과 매우 다르게 다윗이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매우 여유가 있었다 이런 기록은 없죠. 그러나 다윗이 하는 행동을 놓고 보면 매우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좀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사건 배경 상황을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럴 때 제일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온 것과 똑같은 사건 같은데 어쩜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을까? 찾아온 사람이 3,000명이야? 팔아넘긴 사람들도 십지역이야? 지금 도망다니는 곳도 십지역 안에 있어? 야 어쩜 이렇게 똑같나? 어쩜 이렇게 똑같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난 어려움은 사실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이 넉넉하게 행동하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사건 자체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 굉장히 위중한 사건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죠. 현지 왕인 사울이 찾아왔잖아요. 군인들 3,000명을 끌고 왔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본문 읽을 때 우리가 그냥 3,000명 이러니까 많이 왔나 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앞에다 3,000명을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숫자가 모인 게 아닙니다. 그 3,000명이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뭐 1대10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1대17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3,000명이 나를 죽이겠다고 창칼을 들고 찾아왔는데 상황이 매우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매우 매우 심각한데 반면 다윗이 하는 행동을 놓고 보면 매우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이고요.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다시 정돈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본문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도대체 고난은 똑같은 모습처럼 보이는 고난이 자꾸만 반복되는가? 그냥 한 분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냈으면 그걸로 그런 종류의 고난은 다시는 안 찾아오면 좋겠는데 똑같이 보이는 고난이 자꾸만 반복됩니다. 그게 성도가 만나는 삶의 현실인 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당했던 어려움,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이 반복이 안 되고 그냥 고난 자체로부터 딱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성도들도 불신자와 똑같이 이런저런 고난을 만나곤 합니다. 물론 고난의 숫자나 정도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난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제일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여서요. 우리가 왜 구약성경 말씀을 읽고 이런 상황들을 묵상하나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성도들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있다가 죽을 지경을 만나는 나를 죽이겠다고 3,000명이나 끌고 오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는 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 힘으로 헤쳐나가야 되나 그런 상황들이 생기곤 하는 거죠. 본문에서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부분에 나발 사건 이전에 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잖아요.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살려주었잖아요. 그때 놀랍게도 사울이 회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 다윗아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줘요. 우리 생각에는 아 이제 사울이 새 사람이 됐는가 보다 천만에요. 지금 장면을 보면 사울이 자기가 먹었던 좋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를 못하고 과거에 갖고 있던 악한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좋은 말을 했는데 지금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것처럼 다시 또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울 같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회개하는 듯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 내가 상황을 인정해야지 이랬다가 조금 있다 보면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죄짓던 모습, 과거의 악한 모습으로 휙 돌아가 버리는 그런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에요.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이전과 비슷하지만 이전과 매우 다르죠. 이게 참 독특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상황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여전히 심각하고 어려운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넉넉하게 대합니다. 휘청휘청거리지 않아요. 막 갈등을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거쳐오면서 많이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 있어요. 아 고난이 올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사람이 항상 다 신앙이 성장하느냐? 아닙니다. 고난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을 적절하게 잘 이겨낸 경험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뭐 영화들이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런 게 있어요. 시간이 반복되는 게 자꾸 나오는 영화들이 있어요. 아침 일어났더니 어제 아침과 똑같아.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어제 아침과 똑같아. 그래서 가끔 그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 봤더니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총을 들고 찾아서 손으로 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또 아침이에요.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총 들고 찾아왔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저렇게 피합니다. 그렇게 한 10번, 20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이 총 들고 찾아왔는데 오겠지 하고서는 이빨 닦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피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너무 힘든 문제를 갖고 왔어요. 아,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어려운 큰 문제가 왜 내게 찾아왔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서 그냥 편안하게 가볍게 취급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큰 문제죠. 정말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런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너무 크게 여기면 이거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문제를 작게 여기고 주님께서 지난번에 해결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런 마음의 넉넉함, 그런 마음의 소망,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다윗이 이전에 십지역에서 도망 다닐 때랑은 정말 달라요. 이게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누린 귀한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문제를 만나건 왜 나는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이전에 만났던 어려움을 또 만나는가? 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이 자꾸 반복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다윗이 정탐꾼도 보내고 가셨어요. 쳐다도 보고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에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 소망을 갖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고난 앞에서 주님을 더 간절하게 소망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류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더디 성장해도 고난 없이 평탄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면 믿음을 품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성장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품고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다시 한반도 십 지역에 들어가 도피처를 정했지만 이번에도 그곳에서 이전에 만난 것과 똑같은 고난을 다시 한번 더 당하는 것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을 보며 아 우리의 삶과 살아가는 생애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이 이번에는 그렇게 조급한 마음 품지 않고 그렇게 휘둘리지도 아니하고 넉넉하게 대하며 또 이 모든 상황을 피해 나갈 것들을 준비하는 것,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귀한 믿음을, 다윗과 같은 귀한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여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 마음둘 곳을 찾지 못하는 또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권면하여 주셔서 이제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만나건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단단한 믿음 가진 사람 되도록 주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